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에 처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요르단 정부도 ISIL이 인질 교환을 요구했던 테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시리아와 이라크의 ISIL에 대한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미국도 요르단의 공습을 지원했는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요르단 조종사 화형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의 국방 군사 분야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조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국 대부분 도시들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애쉬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카터 지명자에 대한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가 지난 4일 열렸는데요. 먼저 이 카터 지명자가 밝힌 북한 정권에 대한 견해는 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관련국들이 협상에 나서도록 강압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강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명백히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북한 정권에 대한 카터 지명자의 보관은 뭡니까?
네, 카터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이런 위협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의 대응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주에 배치 중인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제 지원 등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공기 검색을 강화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이와 함께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위협으로 대응이 마땅하지만 전쟁 행위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북한 관련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핵 개발에 대한 우려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KN-08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위협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링 국장은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보다 앞선 속도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특히 2년 전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발표한 모두 44기의 요격 미사일 배치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 국방정보국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미 하원 국방위원회는 지난 3일 전 세계의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라고 하는데요.
네.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은 증언에 나서서 북한이 군대를 계속 현대화하는 한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소속 윌리엄 메이빌 작전국장과 마크 챈들러 정보국장 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동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그런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그렇지만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미한관계 토론에서 밝혔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런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미한관계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핵협상을 진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성김 특별대표가 어떤 근거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 공세를 펴더라도 이들로부터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일관되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항의 의무를 따라야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성김 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최근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러시아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하면서 북한에게 9.19 공동성명을 지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과정에 협력하며 그리고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의 북한에 대한 견해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도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번 방문 기간 중 북한 측과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해서 이목을 끌었는데 이 당시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도 성김 특별대표 자신이 베이징에 도착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 여행에서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부 한국 언론은 성김 특별대표가 베이징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날 것이라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으로 양측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1일 성김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제의했는데 미국이 거부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북한 측의 주장은 어떤 거였나요?
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과의 문답이라는 기사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최근 제의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공개하고 북미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마치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 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거론하면서 대화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언어 도단이며 미국식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면 부정하면서 한사코 제거하려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면 뭔가가 있으려다가 성사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뭐 어떤 네. 상황이 펼쳐졌던 건가요?
미북 대화에 정통한 뉴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2일 부여에 의해 미국이 올해 초 양측 간 접촉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 잡혀 있으니 일정 중 북한 관리와 만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월 중순 북한 당국이 성김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고 며칠 뒤 미국 측으로부터 평양 접촉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성김 대표에게 베이징에서 이용호 외무성 부상을 만날지 혹은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날지 선택을 요구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접촉 장소로 베이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과의 접촉을 먼저 제의한 미국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진전된 입장을 보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석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2일 부여에 의해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민 건 대북 행정명령 발동 등 강경한 제재 분위기 속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인데 북한이 진정한 대화 의지는 없는 채로 명분 싸움을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보면 북한이 베이징 등 제3의 장소에서 접촉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평양을 고집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북한이 조금이라도 대화 의지가 있을 때는 제네바는 물론 뉴욕에까지 외교 당국자들을 파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을 한 데 이어 성김 특별대표의 평양 초청 사실까지 공개함으로써 추가 접촉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한 달 뒤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미북 대화는 한동안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장소 문제, 그러니까 베이징이냐 평양이냐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줄다리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북한이 평양을 고집한 데는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네, 북한이 굳이 성김 특별대표를 평양에 초청한 것은 미국과 폭넓은 대화를 함으로써 경색된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려는 시도였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네.
제3국에서 미북 대화가 열릴 경우 북한은 김 특별대표의 급에 맞는 인사만 파견할 수밖에 없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특별대표를 평양에 부르고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접촉시켜서 북미 간 현안들을 논의하고자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른 해석인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김 특별대표의 대화 상대로 김계관 제1부상이 적절하다고 보면서 김 대표의 방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뉴욕의 외교 소식통은 부인했습니다.
네, 장소 문제도 문제인데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가 곧바로 거부하는 등 엇갈린 신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지난 5일 VOA에 북한이 양극을 계속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핵과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로 하여금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상황에서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방안을 찾기로 결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몽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적인 성명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미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의 대화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이와 관련된 입장차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국방부를 직접 연결하는 직통전화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 국방부와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중국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는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는 지난해 437구의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를 한국 측이 중국에 송환한 데 이어서 한국에서 추가 발굴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오는 3월 송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중국 측 창완 취한 국방부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중국군 고위 당국자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한 부분이 없고 미국과 한국 간에 협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관한 문제로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성과 그리고 또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방 분야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분야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이 됐고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출범 이후에 속도가 붙어서 발전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발전 속도가 늦은 수준에 있는 것이 군사와 국방 분야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런 분야에서도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도록 노력을 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거짓말처럼 함께 듣겠습니다.
거짓말처럼 너를 사랑하게 됐어.
الشهيد البطل معاذ الكساس.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입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무장단체 ISIL이 자국 조종사를 살해하는 동영상을 공개하자 즉각 강력한 응징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ISIL이 석방을 요구했던 테러범의 사형을 집행했고 곧이어 전투기 수십 대로 이라크와 시리아의 ISIL 시설을 타격하는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압둘라 2세는 1962년 후세인 1세 국왕과 영국 출신인 두 번째 부인 무나 알 후세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압둘라 2세의 정식 이름은 압둘라 이븐 후세인 2세인데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43대 직계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둘라 2세는 10대 때부터 요르단과 영국, 미국에서 외교와 군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육군 소위로 1년간 복무하기도 했고 옥스포드 펜브로크대에서 중동 정세를 공부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원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다양한 군사 교육을 받았고 코브라 공격 헬기 조정 훈련도 받았습니다. 압둘라 2세는 국왕 즉위 전까지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탱크 부대의 지휘관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중장의 계급으로 요르단 특수부대 지휘관을 지냈습니다. 선왕인 후세인 1세는 원래 압둘라 2세의 동생인 알빈 알 후세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계획이었지만 1999년 마음을 바꿔서 압둘라 2세를 후계자로 정하고 곧 타계했습니다. 압둘라 2세는 즉위 후 서방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등 중동 안정을 위한 노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고 미국, 유럽 연합 등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는 등 투자 유치와 무역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군 지휘관 출신으로 강력한 군대를 강조한 점도 선왕들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압둘라 2세의 부인 라니아 왕비도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던 인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평민으로 요르단 시티은행에서 일했는데 미모와 지적인 면모에 반한 압둘라 2세가 6개월간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라니아 왕비는 미국 피플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꼽히기도 했고 이번에 요르단 조종사가 살해된 후에는 직접 거리로 나와 ISIL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압둘라 국왕은 ISIL에 대한 공습은 보복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또 요르단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ISIL을 끝까지 추적하고 괴멸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IL이 일본인 인질들을 참수한 데 이어서 억류 중인 요르단 조종사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정말로 끔찍한 영상을 공개했죠?
네,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지난 3일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은요. 지난해 12월에 시리아에서 붙잡은 요르단 공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알카사스베 중위는 그동안에 이 요르단 정부가 ISIL과 인질 맞교환을 요구했던 인물인데 특히 이 영상이 이미 한 달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요르단 정부의 구명 노력이 헛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요. 요르단 정부는 ISIL이 석방을 요구했던 테러범에 대해서 즉각 사형을 집행했고 또 ISIL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가하면서 강력한 응징을 가했습니다.
네, 사람을 산 채로 화형에 처한다. 정말 이 ISIL의 테러 행위가 갈수록 잔혹한 양상을 띠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ISIL이 그동안 인질로 납치한 서방과 일본인 기자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산 채로 화형에 처하는 장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문가들은 알카사스배 중위가 미군이 주도하는 ISIL의 공습에 참여했던 이 공군 조종사,
네.
자신들을 이제 공격을 가했던 이 조종사라는 점에서 이 화형이라는 다른 살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전체 길이가 20분이 넘는 긴 길입니다. 처음에는 알카사스배 중위가 자신의 폭격 임무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을 공개를 하고요.
네.
이어서 연합군의 공습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어린이와 주민들이 죽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뒤에 이 마지막으로 화형 장면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그 화면의 질이나 편집 방법 등은 굉장히 세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요르단 조종사, 뭐 이 알카스베 중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ISIL을 붙잡혔나요?
알카세스페 중위가 이제 요르단의 종군 조종사고 요르단은 중동에서 서방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 중 하나 아닙니까?
네.
이번에 미군 주도의 이 국제 연합 작전, 이 ISIL 공습 작전에도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카사스베 중위는 지난해 12월 24일 F-16 전투기를 몰고 시리아 북부에서 작전을 벌이다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지상에 있던 ISIL 대원들한테 붙잡혔고요. ISIL은 당시에도 이 알카사스베 중위를 생포한 장면을 공개했었습니다.
네, 요르단 정부가 그동안 이 알카사스베 중위를 풀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말아서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은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던 것이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을 보면은
네.
이 알카사스베 중위가 이미 1월 초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 정부가 사실은 이 ISIL이 이 이라크 테러범 석방을 요구했을 때도 석방하기 전에 먼저 이 알카사스베 중위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
네.
이렇게 ISIL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결국 ISIL도 테러범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인 인질을 참수하고 요르단 조종사를 살해하는 동영상도 공개를 한 것이죠.
네, 협상 방식 또한 굉장히 교활한 수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한 것에도 여러 가지 배경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요르단에 있는 포로를 인질 맞교환 조건으로 내건 것도 요르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한 협력국 아닙니까?
네.
요르단 정부에서 ISIL 공습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조시키고 또 미국과 요르단 또 요르단과 일본 관계를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이 ISIL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요 영상이 공개된 후에 ISIL의 사악함과 잔혹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ISIL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의 의지를 거듭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요 이번에 요르단 조종사를 살해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후에 ISIL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테러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네.
또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들에도 ISIL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특히 이슬람 율법에서는 그 사람의 시신을 뭐 산 사람은 물론이고요. 불에 태우는 것을 이제 금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화장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산 사람을 이렇게 화형에 처한 것은 이슬람 율법에도 어긋난 것이다. 이런 비판도 이슬람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사국인 요르단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응징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이 공개될 당시에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미국을 방문 중이었는데 일정을
네.
단축하고 요르단으로 귀국을 했죠. 그리고 이 이슬람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죄 집단이 저지른 비겁한 테러 행위다. 땅이 흔들리는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강경하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영상이 공개된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ISIL이 맞교환을 요구했던 이라크 출신 테러범들을 이제 즉각 이제 사형을 집행을 했죠.
네.
예, 두 사람의 테러범이 이제 처형됐는데 이미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네. 사람들이고 왜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ISIL이 애초에 석방을 요구했느냐? 이 사람들은 ISIL의 전신인 이 이라크 알카에다 소속의 테러범들이라서
네.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었죠.
네. 군사적인 대응도 가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요르단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목표물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네.
또 나세르 주대 요르단 외무장관은요. 이번 공습은 ISIL에 대한 보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비겁한 테러분자들인 ISIL을 끝까지 추적해서 격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공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르단이 보유한 F-16 전투기 20여 대가 공습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요르단 정부는 관영 TV를 통해서 이 출격에 앞서서 ISIL을 공격할 폭탄에 ISIL은 이슬람이 아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는 장면,
네.
또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 또 공중에서 촬영한 ISIL 목표물 타격 장면 등을 곧바로 TV로 내보냈습니다. 또 공습 작전명도요. ISIL에 희생된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의 이름을 따서 순교자 마즈로 정해졌고요.
네.
이 공습은 특히 ISIL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이 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라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라카와 또 유전지대인 데이르 에조르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당군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공격했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네.
이 ISIL의 무기고 또 군사훈련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습으로 ISIL 사령관을 비롯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요르단 군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군도 요르단의 공습을 지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군도 F-16과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이 폭격에 필요한 정보와 감시, 또 정찰,
네.
이 목표물 식별 등 여러 임무를 지원했다고 밝혔고요. 이 요르단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아닙니까?
네. 미국이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미군이 이 최근에 두 나라 방위 협력을 2017년까지 연장하면서 요르단에 매년 4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습니다.
네. 미군이 구조 임무를 띈 부대를 이라크 북부에 전진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르단 조종사가 ISIL에 붙잡혀서 사망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조종사가 붙잡힌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다른 중동 공습 참여국, 특히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국 조종사 안전을 우려해서 이 공습 참여를 중단하고
네.
지원 임무로 지원 방법을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가 커지자 미국에서는 그동안 이 쿠웨이트에 있었던 이 수색과 구조용 군용기 또 병력을 이라크 북부로 전진 배치했는데 만약에 이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더욱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는 이 ISIL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암만의 사원에서는 이 숨진 조종사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고 또 ISIL에게 응징을 가하라. ISIL에게 죽음을 주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주민들이 거리를 행진했는데 특히 압둘라 2세 국왕의 부인인 라니아 왕비도요 숨진 알카사스베 중위의 사진을 들고 행진에 참가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요르단에서는 이 조종사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이 국제연합군 공습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요르단 국민 5명 중에 1명은 이 공습 참여에 반대했는데 하지만 이 자국 조종사가 끔찍하게 사망한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이 공습을 확대해서 ISIL을 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의회에 새 예산안을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의회에 이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2016
네.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총 4조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고요. 특히 이제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중산층 지원 확대 또 자동 예산삭감 중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증세는 의회 공화당에서 뭐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혀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점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이 공화당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할 것을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인들이 원하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의회에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이렇게 부자 증세 또 중산층 지원 확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그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이 소수의 부유층만 잘 사는 경제가 아니라 네. 모두가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려서 중산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특히 네. 이 중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서 보유 중인 자금의 14%의 일회성 세금을 매겨서 국내 기관시설 건설과 개선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이제 이전에 있던 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라 눈에 띄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중산층에 대해서는 육아와 교육, 의료, 또 주택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세금도 낮춰서 중산층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고 또 여유를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동 예산 삭감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자동 예산 삭감이라는 건요. 앞서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지난 2011년에 의회에서 예산 관리법으로 의결을 한 것인데 2021년까지 10년간 매년 미국 정부의 예산을 1,100억 달러씩 자동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백악관은요. 자동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에 경제와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네. 경제 회복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서도 추가적인 이런 자동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모의 예산을 짠 것이죠.
네, 이번 미국 전체 예산 중에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가 제가 4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국방 예산은 5,85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5%고요.
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250억 달러가 많고 또 앞서 말씀드린 자동 예산 삭감에 따른 국방 예산 상한액보다는 860억 달러나 많은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항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 무장세력 ISIL에 대응한 공습작전에 50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네.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서 유럽 동맹국 안보 지원과 훈련 지원에 8억 달러를 배정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국방 예산이고
네.
이 국방 예산과 별도로 외교 차원의 예산 또 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에 500억 달러도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바지만 이 의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서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요,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지출 확대는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하자마자 이 예산안에는 세금 증대와 지출 확대만 있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공화당이 또 올해부터 의회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요.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의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뭐 같은 당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균형 잡힌 것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네.
미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리처드 블루벤슬 민주당 상원 의원은요. 새 예산안이 기반시설 건설 등 미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투자와 함께 미국의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를 한다면 의회 채택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 정부 예산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요.
네.
사실 의회 공화당 차원에서도 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응해서 별도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만약에 공화당이 이를 강행할 처리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 정부 예산을 최종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과거에 이제 양측이 시한을 넘겨서까지 합의를 못했을 때는 이 미국 연방정부가 가장 필수적인 기능만을 제외하고 폐쇄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의회에 새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소식,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대부분 도시들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중국 환경보호부가 지난 2일 도시별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네.
74개 주요 도시 가운데 66개 도시가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보호부의 대기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 상태를 갖춘 도시는 74개 중에 8개에 불과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하이커우와 저우산, 선전, 주하이, 후이저우, 푸저우, 라사, 쿤밍 뭐 이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티베트 자치구 수도인 라사와 윈난성 주도인 쿤밍을 제외하면은 이 나머지 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동부와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를 했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공기가 좋은 도시는 하이난섬의 중심 도시인 하이커우였습니다.
네, 섬이었군요.
네.
그럼 반대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들은 어디입니까?
베이징, 텐진, 창장, 네. 주장 뭐 이미 알려진 도시들인데요.
네네.
특히 이제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성 일대 도시들은 이 대기 상태가 최악인 도시들의 무더기로 포함이 됐고
네.
특히 허베이성에서도 산업 중심 도시인 바우딩이 중국에서도 대기 상태가 최악인 도시로 꼽혔습니다.
네, 중국이 뭐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여러 도시들에서 대기 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뭐 74개 가운데 66개 도시가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중국의 대기오염 기준이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보다 4배나 높습니다.
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도시가 더욱 많아지겠죠.
네, 중국이 뭐 이런 대기 상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뭐 그동안에 좀 뭐 대기 상태가 개선됐다. 2013년에는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 통과한 도시가 3개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8개로 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